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한국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정상은 3년 반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또한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이날 방한한 카터 장관은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터 장관은 판문점은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 미한 동맹이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뒤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떠날 예정입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오늘을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31일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 217명과 승무원 7명을 기리는 국민 애도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탑승객 거의 전부는 이집트의 휴양지 샤르멜 쉐이크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던 러시아 관광객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인 3명도 포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시신 129구가 수습됐고 사고기에 비행 기록장치와 음성 기록장치도 회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장치들이 여객기 추락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이집트 지부는 자신들이 사고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항공 전문가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그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여객기가 추락하기 전 9,100m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며 ISIL은 그 같은 고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호삼 카말 항공장관은 사고 여객기에 운항전 안전검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고 조종사가 추락 전에 아무런 구조 요청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 등 주요 현안들의 상호 이해에 도달한 점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이 회의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아사드 대통령 거취는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은 2일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세 나라 정상들은 오늘 3년 반 만에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1일 한국 청와대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3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2년 9월 일본이 센가쿠 열도, 중국 이름으론 랴오이랴오를 국유화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되고 한일 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이 커지면서 3년 반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린 겁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영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상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교류 그리고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정상은 이에 따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에 공동 노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이와 관련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3국 정부 간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두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자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중국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내년엔 일본이 의장국으로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게 돼 이번 회의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회의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해 세 나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총리는 전쟁은 인류의 실패이고 평화는 인간의 올바른 길이라며 3국 협력체제나 정상회의 체제에 다시 파장이 생기거나 양자 또는 삼자 관계에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의 이런 발언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3국 협력이 중단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제를 정비한 데 대해 경계심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방문 문제를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기자분들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상봉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상봉 행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 8월 25일 날 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합의의 첫 번째 항목 중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석을 전후해서 갖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가량 1차 상봉, 2차 상봉으로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에서 실시됐죠. 이산가족 남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는 2000년 8월 이후로 따지면은 20번째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해 2월 달에 그 첫 번째로 이뤄진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로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1차 상봉에서는 북한 측의 96가족이 남한의 가족들을 만났고요. 2차 상봉에서는 한국의 90가족이 북한 측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2박 3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은 6차례에 걸쳐서 1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개별 상봉 그리고 또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이렇게 행사들이 이렇게 상봉으로 각각 2시간 단위로 2박 3일 동안에 6번의 행사가 치러졌고요. 이 시간이 도합해서 12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65년 만에 가족들이 상봉한 것이었지만 너무 짧고 또 그래서 아쉽고 한국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그야말로 눈물 속에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또다시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매번 그렇지만 정말 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는 사람들도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인데 어쨌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 8.25 합의에 시금석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북한 당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 8.15 합의에 따라서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건데요. 8.15 합의가 그 벌써 저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무슨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 움직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켓 발사를 할 경우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 무산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큰 사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그 대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자체 행사의 그 준비 또 행사 자체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 가지 그 눈길을 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단장이죠. 이춘복 당장 단장이 그 현지에서 그 금강산 면회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춘복 단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상시 접촉 또 편지 교환 서신 교환 얘기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굳이 그 옥의 티라고 한다면요. 그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을 그 취재하느라고 한국에서 여러 그 기자 언론인들이 그 방북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당국이 좀 과도한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노트북 컴퓨터의 그 USB 조그만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을 좀 그 가져갔다가 장시간 걸쳐서 돌쳐주지 않았고 또 방송 테이프를 갖고 갔다가 상당히 그 강도 높게 검열을 해서 방송이 늦어지는 이런 일이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북한은 협조적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번에 행사가 탈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70살 이상 고령, 뭐 90세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뭐 그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은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오랜 말하자면 숙원입니다.
네.
너무나 적은 인원들이 오랜 65년 이상에 걸친 그런 헤어진 끝에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 내 또는 북한 내 모든 이산 가족들이 다 한 차례라도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오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런 관측들을 해왔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도주의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 등이 이루어지려면은 남북 간의 고위급 그 당국 차원에서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이번 그 상봉 행사 기간 중에 이 북한 측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 남측과 이 상시 접촉 편지 교환 등의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이 한국 측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북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사안들이 해결되려고 한다면은 적지 않은 기간을 일단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런 그 의향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남쪽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영상 편지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북측에 전달을 할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고
예,
하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디오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이것을 USB 그 형식으로
네.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야말로 한국 측은 지금 생사 확인을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을 전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나고 온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65년 만에 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이 그 갑자기 이렇게 저 금강산에서 만나니까요. 뭐 서로들 그 상당히 뭐 반갑긴 했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그야말로 뭐 이번 한번 만나고 또 무슨 서신교환 앞으로 또 만나는 이런 기약 없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북측이나 남측에 상당히 그 이산 가족들이 그 돌아와서 그 허탈한 이런 감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한국 정부는 그 의사, 정신과 그 의사나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그 심리 치료하는 그런 그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한국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오늘도 노동자 축구 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많은 인원이 평양을 갔다고 하는 것. 이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이 민간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 그리고 또 연평도 그 포격 사건 이후에 그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5.24 대북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 개성공단을 제외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결한 그런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엠바고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치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민간인 방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또 북한도 이 기간 중에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양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상당히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그리고 협력도 그 냉각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8.15 합의 이후에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직접 이뤄진 것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앞서서 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대로 상당히 그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 차원에서 한국 내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노동자 단체 방북 외에도 종교계와 또 다른 그 대북 지원 단체 방북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조금씩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민간 교류도 역시 그 8.15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15 합의에 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당국 간 회담 얘기도 있지만 그 한 곳에 또 그 남북 간의 그 교류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런 그 대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국 간 회담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그로 이런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그 통일부 대변인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정부가 그 8년 만에 북한에서 열리는 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그 신청한 그 한국 노동자 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그 노동자 단체 대표단 160명이 28일 그 전 세계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을 해서요. 평양에서 그 축구 대회를 이미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순수 체육 교류 행사인데다가 그 8.15 합의에 따른 민간 교류 활성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승인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그 한국 정부는 지금 7년 만에 한국의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 북한의 그 산림조성과 농자재 또 비료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그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 관계자도 최근 방북해서 그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것인가, 그 열린다면 또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지요?
예,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8.15 합의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단체들의 방북 그리고 교류, 협력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는 특히 한국 정부가 금지했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문제도 이 남북한 민간단체 간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회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8.15 합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국자 간 회담을 여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런 기류 속에서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 청와대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은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고 또 적십자 본회담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측도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봐서는 당국 간 회담에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먼저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한다면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 문제라든지 서신교환 이런 문제도 이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그야말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남북한 간의 그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포럼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 기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죠.
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하자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괄해서 유럽으로 한국이 진출하는 그런 구상의 일단을 담은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예요. 또 하나가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데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다자간 대화와 협력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네.
그렇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환경 문제, 재난 구조 문제,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이런 약간 그 국가 간의 이 지역 국가 간의 공통점을 좀 찾기 쉬운 현안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 이런 취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첫 번째 그 포럼 행사가 열렸고요. 올해 두 번째가 열린 건데요. 1.5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참가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럼이라고 하면 이제 토론회라는 의미가 되겠고 1.5라는 것은 이제 관도 있지만 또 민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1.5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 포럼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그 메시지 내용이 많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회식에 그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날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임성남 제1차관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그 대독했습니다. 이날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고위 인사 방북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로 북한 중국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환경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얼마 전 미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며 그 곧 한중일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그 동북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그 박 대통령은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실효해서 동북아 지역이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참석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두 그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예, 두 사람이 각각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아, 큰 틀에서의 맥락은 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 유재민 부부장의 그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대일로라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말하자면 신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그 전략의 하나인데요. 이 동평구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일대일로 정책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성김 특별대표도 기조연설에서요. 이 미국도 국경을 넘어서 포괄적인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하고는 또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요. 이 두 사람이 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날선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 성김 특별대표는 이 국제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자유항행 그리고 자유운항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재민 부부장도 여기에 맞받아서 한마디 했는데요. 이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남중국해 논란을 서로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김 차관보가 이번에 그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성김 그 미국의 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요. 요번에 그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서울을 간 길에 그 한국의 그 북한의 6자회담 그 수석대표인 한국 외교부의 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한국의 그 황준국 본부장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핵 공동성명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본부장은 공동성명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분명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를 팔로우업, 즉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북한 핵 관련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었고 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먼저 UN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네, 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처형,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보고관 이 북한 그 인권 상황을 설명 그 한 그 자리가 어디에서였고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겁니까?
예, 그 지난 28일 유엔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엔 총회가 그 채택하는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은 채택을 또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12월 달에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다루스만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또 제3위원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요. 앞서 들으신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의 목소리는 28일 열린 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뭐 새롭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인권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안보리에서 그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2월에 안보리 회의가 열려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그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번에 인권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12월 달에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네,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결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결의안 내용은 그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상당히 그 적절하고 그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인권 유린 사태를 반드시 끝내고 그 개선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또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그 ICC 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 회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현재 그 일본과 그 유럽이 이미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네.
그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날 그 유엔 총회 그 제3위원회 그 이 결의안이 상정됐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 다음 달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지난 2005년부터 그 매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과 그 유럽연합이 결의안 초령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그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12월 5일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요. 그 나중에 그 이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유럽연합 대변인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유엔 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 관련자들을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게 되는 문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이 ICC의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자들을 회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제안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보리는 아시는 대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장일치, 이 다섯 나라가 만장일치로 예외 없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가 그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네.
이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이미 일찌감치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을 해왔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네.
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인권가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무대에서 논의한다. 라는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특히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 이런 소식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유엔 그 최고 인권 대표 사무소가 그 밝힌 내용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는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 28일 북한 당국과 그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그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 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이같이 밝혔고요. 아시겠지만 그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번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지는 묻는 부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난해에도 그 유엔 관계자의 방북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그 이것이 그 추진되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고등학교를 다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졸업하고 앞으로의 꿈을 위해서 대학을 와서 힘든 걸 좀 많이 참아가면서 부족한 걸 많이 채워가는 대학생 정인호.
6년 전 한국에 정착한 탈북대 학생 미라 씨. 미라 씨는 지금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 1학년 새내기입니다.
저 지금 용인대 다니고 있어요. 체육하면 태권도도 유명하지만 체육하면 많이 유명한데.
16살에 어머니의 손에 끌려 국경을 넘었고 준비가 철저했던 어머니 덕에 큰 어려움 없이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중국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한테는 참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그런 걸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고 다시 학교를 다닌다는 설렘은 잠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교복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교복을 입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적을 관리해야 했고 대학 입시를 위한 진로도 생각해야 했던 걱정도 많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뭔가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랑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나름의 노력을 했고.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미라 씨는 집 근처 태권도장을 찾아가 태권도 전공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탐색해보았고 마음의 결정을 한 뒤 꾸준한 노력과 열심으로 태권도 하면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다들 이제는 대학교를 가고 이 사회에서 살려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그늘이 되거나 도움은 안 되더라도 뭐 짐이 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태권소녀 미라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진이라는 데 가서 중국 한마당 그런 데 가서 저희 시범 공연으로 개막식으로 시범하고 좋은 경험도 하고 한국이 아닌 해외 나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걸 보면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
미라 씨는 지난 여름방학에 중국 당진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태권도는 한국 전통 무예잖아요. 그거로 다른 나라에 가서 시범한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니까 그런 거에 또 내가 그런데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태권도를 안 했다면 뭐 태권도를 안 했으면 다른 분야로 뭐 다른 걸 했겠지만 벌써 1학년 때 벌써 해외를 나가서 시범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또 태권도 학과지만 시범단을 안 했으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아직은 1학년 새내기여서 선배들을 돕는 일이 더 많았지만 힘찬 기합을 넣고 멋진 시범을 보여주는 학교를 대표하는 시범단으로서 자부심이 높아졌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한테 우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준비하고 이럴 때는 뭐 가끔 집을 못 갈 때도 있고 새벽 5시까지 할 때도 있고 막 힘들고 하기 싫고 또 동작을 만들어서 외우면 외워지지도 않고 왜 나만 안 될까 이럴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딱 내가 시범을 하고 나면 그 진짜 박수 쳐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그거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딱 들어오면 박수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떠나서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북한이 고향인 탈북자. 운동선수로는 작고 가녀린 체구의 미라 씨는 태권도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기들과의 실력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욕심 좀 더 생기면 국가대표도 한번 해볼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1학년이다 보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빨리 집 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줘봤자 10시, 늦게 끝나면 11시, 뭐 집에 들어오는 건 보통 12시 넘어야 들어오고 이러니까 집 가기가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또 세상에 안 해본 것 없이 모두 즐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미라 씨의 대학 생활은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를 오가는 숨 쉴 틈도 없는 바쁜 생활의 연속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생이 되면 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가끔 술 먹고 집도 안 들어가고 재밌게 놀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그냥 대학생이 되니까 그만큼 뭔가 내가 할 일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그런 건 환상은 아직 뭐 해본 게 없고 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따로 동기들하고 술 먹고 집 안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대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바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것도 많이 참고 해야 되니까 좀 좀 인내심이 많이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에 준비된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데리고 한국까지 와서 혼자 일하고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가끔 애교 같은 것도 하고 카톡으로 뭐 뜬금없이 갑자기 보내기도 하고 엄마 사랑해 막 이러고 가끔 저희 엄마도 뭐 사랑한다 막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그냥 엄마는 제가 부탁하면 부탁도 잘 들어주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엄마가 요즘 바빠서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가 바쁘니까 해줄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뭐 사 먹고 올래? 이런 얘기. 좀 잘 챙겨 먹고 다녀 이런 얘기. 근데 꼭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챙겨 먹고 다니라는 얘기만 들어도 고마운 것 같아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머니는 단 하나뿐인 가족 미라 씨를 떼어놓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고 도움되는 사람들과 살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주는 임대 아파트를 나서며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살 것이라고 마음에 약속도 했던 철이 깊이 든 딸 미라 씨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정부에서 주는 집 14평인가? 14평이고 임대 아파트고 좀 찝찝하고 1층이고 근데 엄마도 제가 나중에 딱 대학교를 가거나 어디 갔을 때 그런 곳에서 다니게 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진짜 열심히 했고 제가 수현님 집에 살면서 엄마가 한 달에 4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걸 받아서 엄마한테는 그냥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해서 썼다. 그냥 말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적금을 3개 부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매달 미라 씨에게 용돈을 보내줬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딸의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줬던 어머니를 생각했던 미라 씨도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으고 있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적금 하나랑 5만 원짜리 하나랑 2만 원짜리 청약 있잖아요. 청약이 좀 그 이자율이 좀 더 높거든요. 청약 하나 놓고 교통비는 또 수현님이 5만 원을 받은 대신 교통비도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아니죠. 그냥 저희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마음으로 받은 거고 그래서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가 남으면 그걸 용돈으로 쓰는데 그 남은 돈으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냥 자유적금을 부어가지고 그냥 만원이 생기면 만원 넣고 뭐 2만원 생기면 2만원 넣고 가끔 설명절이나 추석 때 이모들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이러면 용돈 주잖아요. 용돈 생기면 넣고 그래서 그렇게 적금을 4개를 부었던 것 같아요.
문학 소녀이기도 했던 미라 씨가 시 공모전에 입상해 받은 상금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모두 적금 통장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새 집장만을 하려고 할 때 그 통장을 내어놓았던 속 깊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나온 데서 그냥 2,000만 원 맞춰서 엄마를 주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집에 집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있잖아요. 뭐 소파나 뭐 소파 테이블, 뭐 옷장, 뭐 침대 그런 걸 제가 다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집에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번 걸 포기하고 다음에 하자. 근데 차라리 좀 더 아껴 쓰고 좀 더 그러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게 어떠냐고.
대학에 입학한 뒤 미라 씨는 경기도 대표로 태권도 공연에 나갔습니다.
경기도 대표로 저희 시범단 15명이 나가서 태권체조를 했어요. 태권체조를 준비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거기서 나가서 1위를 해가지고 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메달이 금메달 하나씩.
가슴 위에서 빛나는 금빛 메달은 한국에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결실이었고 탈북자여서 탈북자이기 때문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던 미라 씨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각자 자기만 잘 살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 잘 사는 거잖아요. 나는 나대로 잘 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대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각자 노력한 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됐을 때 뭐 저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저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각자 해서 뭐 저 사람이 안 되고 제가 좀 잘 되면 제가 여유가 생기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미라 씨의 꿈은 언젠가 자신이 거쳐온 중국 땅에 가서 태권도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 밑에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겠죠. 많은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작은 거라도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제가 한 게 태권도고 거기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중국어고 그래서 중국에다가 도장을 차려볼까 뭐 제가 진짜 선배님들 밑에서 많이 배우고 요령이 생겼을 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있다면 서울에서 살면서 가끔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데를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시골에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지어가지고 직접 지어가지고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가지고 한쪽 면에 이렇게 통유리로 밖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데서 강아지 키우면서 살고 싶은 것 같아요.
한국 생활 6년 차 올해 나이 22살인 미라 씨 한국에서 찾아낸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찾은 자유는 꿈인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의 어머로 인해서 뭐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또 제가 꿈을 갖고 그거를 향해서 하고 실천하고 간다는 게 제가 찾은 자유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미래를 그려가는 꿈을 갖게 된 것이 한국 생활 6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